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함으로써 이제 순교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피난 간 그 곳곳에서 또 예수를 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핍박이라는 것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그 바람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물론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갖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 곳으로 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곳곳에서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그 그냥 피난 가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명으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다. 그러한 이제 정말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그 파송하도록 지시하셔요. 이제 끝까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삶 속에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교회에서 그 일꾼을 밖으로 내보내는 말하자면 환란이 그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흩어진 게 아니라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의 그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제일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남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그 중심적이었고 가장 리더였던 그 사람들이 나가게끔 성령은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그냥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행하며 그 성령의 앞장서심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떠한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닦아져 있지 않는 그곳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신다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따로 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가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을 닦아놓고 다 교회들이 있고 한 데에 가서 하는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거는 먼저 다 닦아진 길에 모든 여건이 허락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떠한 일을 하러 가는 그러한 선교사들도 지금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전혀 미지의 땅에 그냥 성령의 가라 하심에 좇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런데 사실은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장서실 때는 그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뭐 털을 닦아놨다, 길을 닦아놨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정말 그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 사역은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의 일꾼의 가장 그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한테 충성된 거예요. 그 충성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자여야 됩니다. 청종하는 자여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꺼야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를 지시하심에 따라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유능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해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가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받으신다. 그래요. 마음은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한다면 오히려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앞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야 생각하는 그 속에서 오히려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답을 내려버렸으니까요. 결국은 종의 가장 그 갖추어야 될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종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뭔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하고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를 좇아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한다고 하면서 오늘 살아계신 지금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에 들었던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 했다 그래도 오늘은 멈출 수가 있는 거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건데 가라 했다 하는 거를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재미있는 우화로 그 어떤 주인이 너 어디 심부름 갔다 와라 이 편지를 갖다 전해줘라 했는데 네 하고서 그냥 뛰어갔다는 근데 편지도 안 가져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듣지 않고 그냥 뛰어갔다는 그러한 우화가 있듯이 우리가 그냥 뭐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까지 또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앞장서심 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앞에 몇 마디만 듣고서 그 말씀 끝날 때까지 듣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행동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그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을 안수해서 보내는 그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가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지만, 또 교회 사람들도 뭐예요?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떠납니다. 우리는 안수라는 것이 목사님이 성도들 하는 게 안수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에게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낸 사람들은 거꾸로 뭐예요? 안디옥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자체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어떠한 권능이나 그 축복하는 기도나 그 모든 거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어떠한 직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것도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합니다.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축복 기도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뭐지? 목사님이 축복에 권한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교단들이 교회법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특별한 성령님이고,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별볼일 없는 성령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말하자면은, 우리 빌립이 그 이티오피아 환관을 만났을 때 그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권세인 것이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성령님은 무슨 평신도와 그 교역자와의 차이가 없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높임, 찬양이 없다면, 평신도들은 항상 목사님 뒷전 쫓아가지 성령을 쫓아가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요. 각각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든지, 뭐 다른 신앙 서적을 통해서든지, 뭘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생수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정말 그 하나 된 삶, 그분이 나의 그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돼서,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수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심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서 알게 하고 믿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그 바나바와 사울에게 동시에 그 지시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모두가 순종해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선교예요. 그리고 그 선교를 이제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의 그 어떤 행로, 그것은 써 있거나 안써 있거나 성령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행로 하나하나를 지시하심으로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섬을 횡단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바울이 또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그 비시비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행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쫓아왔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조카는 이제 다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만이 안디옥에 가는데, 이 안디옥은 파송한 그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훨씬 떨어진 비시비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안디옥이지요.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그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갔더니 그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아,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제 바울이 처음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거기가 회당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기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모인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율법을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언을 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신, 뜻해 오신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역사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그삶 속에, 그들의 그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가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결국 거기에 국무 대신까지 가지요. 그럴 때에 흉년이 져가지고 결국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그 애굽에 자리 잡고 살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러한 형편이 돼버립니다.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이 대우받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제 종처럼 살게 돼요. 그런 그들을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나 매일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인도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기사를 수도 없이 그들은 체험했고 또 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그 함께함을 그냥 목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결국 자꾸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러한 그들 결국은 출애굽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 출애굽해서 태어난 정말 2세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450년 동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그는 인생이니까 너희들의 왕의 노예처럼 그렇게 돼서 너희들의 재산이나 그런 거를 세금으로 다 바쳐야 되고 너희들의 자식들이 또 군대로 끌려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왕을 세우지 않기를 하나님은 권면하시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운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결국 그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지만 왕이 돼서 그 왕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질돼 버리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로서 그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에도 안 들어간 제쳐진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뭔가 훌륭해서 볼만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목하셔서 그 어린 아들에게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아들, 본인도 물론 왕이 되려고 꿈꿔본 일들이 없겠지만 가족들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야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합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인생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행위 의롭다함을 받을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온전해서 스스로 뭔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정말 내가 아침에도 밤에도 내 죄가 눈앞에 있고, 그리고 내 죄가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더소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함, 정직함.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리우심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사는 그 삶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좇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 정말 다윗은요, 복음에 산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의 그 씨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그가 굳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메섹도상에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내가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냥 죽어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증거되었을 때그 바울은 거기에서 완전히 눈이 떠지고 그리고 거꾸라집니다. 자기의 모든 이제껏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 신념처럼 믿어왔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정말 그 메시아를 자기가 몰라본 자기가 맹인 같은 것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을 내가 핍박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음 입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의 첫 설교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쭉 다녔으니까 다만 성경에 소개된 지금 첫 설교지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한 그 설교 속에서 바울의 그 설교를 보면요. 바울이 그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들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살려져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정말 뱃속에서부터 택하셨고 우리 뭐 창세전에 우리가 엄마 태 속에 조성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바울로서 그 이방인의 전도자여 또왕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으로서 택하신 그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렇게 쭉 키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실패하시지도 않고 또 허튼 일을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에서 다윗의 씨 약속된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다 하는 것처럼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밝혀 주셔야지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이나 어떤 양심에서 부도덕함이나 그러한 것으로 깨닫는 것도 물론 죄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죄는 어떤 면에서는 행동으로 나와서 들켜져야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향함,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 높낮이, 그런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내가 의식하기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우리들의 속 마음과 생각입니다. 얼만큼 자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거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요한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기를 나는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를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다윗의 씨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떤 정직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도들이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나 지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그 신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한 그런 말인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인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요, 살리우심을 받는 자요, 그의 종입니다. 그러면 살리우심을 받는 자처럼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 그 자세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의 삶, 내 왕국, 나의 자리, 내 뜻, 내 감정,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처럼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힘 빌려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이 사도들이나 세례 요한과는 다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 자신을 비춘 봤습니다. 이들은 그냥 정말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왜날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기를 원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하라는 대로만 살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양식이라. 그냥 오직 삶의 모든 목표와 길이, 방법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내 영광이 임하고 꼴이 되지 않냐고, 뭐 머리 된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리 되면 안 돼요. 면류관을 받아도 머리에 씌워지는 거면 예수님이 씌워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이제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심플게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높으신 분이 바로 이제 오신다지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그거를 중간에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도록 확인시키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녀라고 하지 않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아니, 전 세계 모든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오셨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가르쳤고 선포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온 그것들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게, 정말 버림받고 죽게 되는 일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결국은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특히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통해서 그 시기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찾으려 했지나 찾지도 못한 그분을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나무에 달았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셨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바울 자신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 바울이 믿을 수 없었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자체를 그가 못 믿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 다니실 때 직접 목격했는지 승천하는 거를 직접 목격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 믿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지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다 설명할 만큼 그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은 우리는 믿을 수 있고요. 또 알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바울이 지식이 모자라서 몰랐던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공부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알수 있는 거라는 거는 인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보면은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다 쪽이 맞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노인보다도 어떠한 스승보다도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도 또 어떻게 깨달은 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에는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은 지혜롭게 우리는 살수 있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명철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는 지식이요. 성령으로 믿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좇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지금 사도들이나 그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실제로 같이 살아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백성들 앞에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삼아 주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받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 몸 안에 불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수 있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저는 나의 기뻐하는 나 아들일로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몸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들도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썩는 데에 죽음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셔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여 뿐만 아니라 정말 썩지 않는 그 말씀의 씨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그 예수님에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각이 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실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은혜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이제 썩지 않는 것이요. 정말 죽어도 살리라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 그냥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어졌다.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으로 힘입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 복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왜 전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질적인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무슨 선교 그 업적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왜 멸망하느냐 하면은 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듣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구원이 뭔가? 죄사함과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의롭게 사는 실질적인 삶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 피조물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린 그럴 수 있게 되었다가 구원이에요. 그걸 받았다가 구원입니다.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 경건함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일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는 그 자체, 그것이 은혜고 또 그것을 믿으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주님으로 와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껏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다 오물처럼 여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함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함이라. 내 의가 다 부서져서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
아멘.
연태까지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뭔가를 그 정말 장식 삼아서 그거를 힘 삼아서 살아왔지요. 그게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 그 안에 내가 있다. 그거 하나가 너무나 고상하고 그거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거 하나가 목표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거에 비하면 그냥 오물 같은 것이요. 내가 딴 걸 잡은 만큼 그거를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해롭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안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벌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소리쳐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 장단도 마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알고 있고 스스로 하고 있고 스스로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린 지금 잘하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난 알고 있다. 정말 안다 할 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섰다 할 때 이미 쓰러진 그러한 자기 자신을 모르고 형제들의 눈에 티는 봐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곱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딱해진 그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나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눈앞에 다 벌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무슨 옛날 일이라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다 벌어진 일인데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지 못하면 뭐예요? 망하리라. 놀라고 망하라. 우리 주 안에서 말씀 중에는 놀라지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을 당해도 정말 어떠한 그 억울함을 당하고 뭐가 생겨도 놀라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이라도 콩캉콩캉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놀라길 잘하는지 몰라요. 그 놀람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까봐 놀람이고 내가 해를 받을까봐 놀람이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거예요.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또 예기차는 어떤 좋은 일도 우리가 놀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놀라는 거는 어떤 그 불안함, 두려움 같은 그런 놀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날씨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도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라도 저러한 일이 있을 때라도 대비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는 내가 그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준비하는 것도 또 그런 거는 나한테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믿는 것도 그런 것도 결국은 아무 근거가 없고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 지난 7월에 인천 대교 버스 추락사고에서 저희 제부가 타고 있다 다쳤고 그리고 그 동행자였던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 버스에 탔겠어요? 거기에서 24명 중에서 결국 14명이 죽었는데 그 버스에 누가 탔겠어요? 그 운전수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알았다면 누가 그 차를 운전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러한 천재 때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연류가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큰소리 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나님 저한테 항상 눈을 얘기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다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는 거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장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한테 보장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안 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안 되게 할 수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지금 겪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 그 결과 죽게 된 그 죽음, 정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옮겨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서 우리를 새피조물 되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도 안 맞고 눈보라도 안 맞고 태풍도 없이 회오리 바람도 없이 햇볕도 없이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힘든 일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비가 내려도 해가 쪄도 바람 불어도 눈 불어가도 그 속에서 살아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 없는 자는 햇볕이 따갑다고 야단, 바람 분다, 비 온다, 춥다, 뭐 정말 이래도 저래도 탈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에 해를 입습니다. 마르고 날아가고 썩고 뭐가 다 모든 일어나는 일에 상처를 받아요. 해를 받아요. 그리고 다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자는 뭐 하나님의 생명줄에 이어져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공중곳에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지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열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 왜 안 믿느냐 하면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못 믿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믿으면서, 내가 믿고 싶은 거 다 믿으면서,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를 벌거숭이 되게 해서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모든 것 갖고도 참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뭐 자식이 필요해. 남편이 필요해. 그런 모든 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린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주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서 우리가 행복해지지도 않냐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고 그리고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쑥싹 넘어가고 아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난 죄는 다 죄예요. 왜? 그분이 심판자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거룩하심, 순전하심에 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숨 넘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제 당신은 죽을 거야 라고 병원에서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겠어요? 사는 거 한 가지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호스피스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임종할 때까지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인생이 아버지가 이제 정말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쭉 사셨고 뭐 84세 돌아가셨는데 그 살아오시는 동안 정말 소년기, 청년기, 무슨 장년기, 노년기 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결국 육체가 온몸이 암으로 그리고 정말 뼈와 가죽만 남아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 그 속에 인생의 어떤 그 삶 그것이 호스피스라는 게 그냥 정말 너무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통증 느끼지 않고 그리고 가시는 날까지 이 육체가 너무 고통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삶을 포기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호스피스를 하면서도 정말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뭐냐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에 보내드리고 그거는 보내드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영생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믿지 않음으로써 그거를 깨닫지 못함으로 있었다면은 그냥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것 또 그것이 우리들이 장래에 겪어야 될 그것이라면 정말 삶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축복이라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아버지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말년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아니 뭐 10달밖에 안 했으니까 남은 몇 년도 하는데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 자신과 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바래서 믿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가진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암만 걸리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죽는 거를 내 육체가 안 죽는 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니들이 받아야 된다. 이들은 이방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직접 예수님 죽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멀리 멀리 시비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직접 죽인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나는 그 십자가와 상관없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각각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참생명 되셔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새 피조물로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된 이 은혜, 이 은사,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정말 가장 지켜야 되고 가장 바래야 되고 또 가장 감사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러한 일.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다 받아왔으면서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했고 그 종살이 하던 대로 옛날이 좋았더다 한 거. 거기에서 간음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불평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 시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냥 정말 은혜를 헛되이 누린 그러한 삶을 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아멘.
그리고 정말 불평이 없고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외를 사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그 우상숭배가 없고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가늠이 없고 하나님만으로 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 죄사함 구원 하나로 우리가 내 잔에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며 우리들 자신을 비춤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바울이 그 피시비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는 그냥 그 사람들의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말씀 앞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씻음 받으며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